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급증한 확진자 숫자는 물론이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환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백신을 맞을지 자율에 맡겼던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학원에 가려면 예외 없이 맞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반발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습권보다는 학생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백신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학원가로 몰려듭니다. 내년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거나 PCR 검사 확인서를 내야 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원을 안 갈 순 없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이른바 방역 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가 몰려 있어 접종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죠. 예,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겨울방학을 앞두고 특강 접수를 마친 학원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청소년은 백신이 자율접종이었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강제적으로 학원의 방역패스를 이용해서 아이들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책임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반발에도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학습권보다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3주일 안에 백신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종교시설이 빠져 논란입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은 출입구가 여러 곳이고 출입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사람도 하루 사이에 12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4명입니다. 이 중 대다수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미크론이 백신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백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임시선별 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들을 집에 데려다주다 감염된 30대 외국 국적 남성이 지난달 28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열린 외국인 대상 예배엔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추가 전파,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의 가족까지 확인된 이런 케이스에서 총 4차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이 교회 예배를 봤던 경기 안산의 한 중학생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충북에 사는 70대 여성 역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변이가 비수도권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12명, 지금까지 모두 24명입니다. 여기에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3명 등 현재 오미크론 변이인지 분석 중인 의심 사례자까지 더하면 34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3명이 접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동안 외국인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언어 소통 어려움, 개인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서 접종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소통하면서.
이런 사각지대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여전히 확진자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델타 변이에도 취약합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경찰이 입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음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8월 백신을 맞았거나 맞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음성을 증명하면 공공장소를 갈 수 있는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강화된 슈퍼그린패스가 적용됩니다. 미접종자들은 이제 코로나 음성을 증명해도 식당이나 영화관, 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아예 갈 수 없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L'unica soluzione per cercare di uscire fuori da questi anni, da questa pandemia, da non potersi più infettare.
Penso che sia una misura troppo restrittiva e troppo punitiva.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됩니다. 대중교통을 타려면 적어도 음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퇴임 직전 또 한 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Lassen Sie sich impfen. Egal ob Erstimpfung oder Booster. Jede Impfung hilft.
프랑스와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도 이미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아예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내년 2월 전 국민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하원 투표를 거쳐 전 국민 의무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내년 1월부터 60살 이상 고령층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백신을 꼭 맞아달라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임소라 기자에게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 딱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미크론 변이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종의 낙관론이 있던데 그래도 맞아야겠죠?
정말 가볍게 지나갈지는 앞으로 1, 2주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일부 해외 여행객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만 변이가 퍼지고 있는데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에게까지 전파가 되면 진짜 바이러스의 얼굴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누스에 비유했군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에는 온순한 모습일지 몰라도 60대 이상에는 굉장히 무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맞아야 되죠.
예, 백신을 맞는 것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몸 안에 담장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접종 또 3차 접종, 4차 접종으로 담장을 아주 높이 세우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리 진화를 거듭하더라도 쉽게 침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내년 초에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부작용 걱정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 청소년들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인식들이 강한데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거죠.
네. 1, 2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지난 여름과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부작용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결국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약물이 하듯이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접종의 안전성을 보장을 해서 동참을 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백신이 가장 믿을 만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시 강화돼서 연말 단체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대목을 기다리던 상인들은 무척이나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공다솜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연말 단체 예약 종이를 붙여놓은 게시판이 절반 넘게 비었습니다.
게시판에 예약이 다 찼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취소돼서 다 뗐어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한 뒤 일어난 일입니다. 인원을 줄여보겠다는 전화도 옵니다.
지금 6명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취소될지 몰라요. 지금 연락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취소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 강화로 6명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는 자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단체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4층짜리 고깃집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당일에 예약이 거의 한 평균 정도 5개에서 6개씩 취소돼가지고
매출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재작년에 비하면 매출이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도 떨어졌는데 이번 달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된 PC방은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손님들 알아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안 하고 가려 그냥 가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근데 왜 또 그래야 되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진 뒤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백신 접종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관리를 하고 하려면 손바닥에 최소한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지금도 막 혼자 하면서 뭐 나가야 되고 주문 나가야 되고 뭐 이러고 할 때는 다 놓치게 되죠.
소비자들도 아직 방역 패스가 낯설긴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먹는 데는 네. 그 QR이 아니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교보에 갔을 때는 그 QR을 해야 방역 패스를 정확하게 저는 몰라요. 홍보도 안 되는 것 같고.
방역 패스는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속 장소로 유명한 종로 서촌에서 박민규 기자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는 오늘 식당가에서 계속 취재를 했죠.
예, 이곳 서촌거리는 저녁 되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월요일이기는 하지만 각종 연말 모임 약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일대 식당들도요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을 다 마쳤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둘러보니까 문제는 없었나요?
예, 아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이 시행 첫날이고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두는 만큼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 증명서나 뭐 접종 확인서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귀찮아하시는 손님들도 당연히 있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이제 가끔 뭐 혹시 들어오게 되면 양해 구하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전에도 QR코드 찍으면 어차피 예방접종 후 며칠 지났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접종한 저는 그렇게 부담감은 안 느끼는데 아마 안 맞은 인원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나 약간 좀 그런 차별성을 느끼지 않을까.
네,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한데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건 틀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리두기 4단계에 비하면 그 강도가 낮습니다. 당분간 연말 모임이 계속될 텐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모임 인원을 한번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정부로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연말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4주 정도 방역 패스 확대 같은 추가 조치 해보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다시 일상 회복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더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 이렇게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 종로 서촌에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덜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남아공 등에선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세가 비교적 가볍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방역 정책에 영향력이 큰 백악관 인사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지아 기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오미크론 변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Thus far it does not look like there's a great degree of severity to it.
다만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The signals are a bit encouraging regarding the severity. But again, you got to hold judgment until we get more experience.
남아공의 한 병원은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중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So the symptoms are very non-specific and they mask and mimic symptoms of flu.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도 EU 소속 17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퍼졌지만 가벼운 증상만 보고됐고 목숨을 잃은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반 감기에 혼종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연구진이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이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전파력은 강하지만 생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데이터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 더 후엔 오미크론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영업자들과 만나서 코로나 지원금이 쥐꼬리만큼 적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 선대위 회의엔 의원이나 당직자가 아닌 업종별 자영업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이 후보는 전 세계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도표로 정리해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재정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재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지정을 이해가 안 돼요? 기재부, 특히 기재부가 주로 이런 걸 하는데.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거의 사채를 써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었는데 소상공인 대출도 안 나왔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1년 6개월을 버텼거든요. 근데도
그러자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되면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 떠넘겨서 눈물짓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종인 체제로 중도층 표심에 다가선 만큼 이 후보의 차별화 행보는 더욱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이어서 캠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서 코로나19 확산세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크맨 이희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 이 후보가 찾은 병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국내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한 곳이라면서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후 5시쯤 이곳 인천의료원을 찾아서 코로나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음압병동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강력한 대책을 직접 주문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미크론이 이게 감염 속도는 빠른데 증상은 조금 약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외국의 후보들인데요. 아직은 사실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저희 병원 입원하신 분들은 비교적 젊은 분들이어서 사실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보강이나 또는 병원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해야 되겠고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겠죠?
네,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직접 위기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부 여당의 잘못된 판단이나 또 실책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 확산세가 더 커질 거고 결국에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렇게 오늘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비단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현장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그리고 유연한 행정가라는 면모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윤 후보는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은 전면에 젊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진짜 윤석열이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이 등장하며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색다른 선대위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진통을 빚었던 주요 인사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원팀을 부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청년 소통에 방점을 찍었고
젊은 세대에 대한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대위 활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겨냥한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현 정부에 날을 세웠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바로잡을 순간입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결합입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파국, 파산, 파멸.
윤 후보도 정권 심판을 역설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선대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 과정에서 지지 연설을 했던 청년 노재승 씨와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합류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원톱 체제로 출범을 한 만큼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정치부 최승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좀 껄끄러운 관계잖아요.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껄끄러운 관계인데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직제상으로는 총괄선대위원장 아래에 있습니다.
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서 아무래도 역할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좀 언급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역할 조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지난 한 주가 좀 과도기적 체제였다 이렇게 보고 저는 역할 규정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님과 저와 그리고 후보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님 모두 다 사실 어제부터 긴밀한 논의를 통해가지고 그 업무 분장을 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충돌은 없을 거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라디오 출연에서 충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또 의미심장한 얘기도 했는데요. 경제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김병준 위원장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기는 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는 등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표면상 원팀으로 앉아있지만 두 사람 모두 정책면에서 자기 색채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놓고 충돌이 재현될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요. 윤 후보는 선입견을 갖고 본 것 같다. 생각은 다르더라도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산 회동까지 하게 만든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발언, 이른바 윤핵관 논란도 지금 뭐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인사조치까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윤핵관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한 인사조치도 없었습니다.
네.
다만 매머드급으로 선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 후보 측 인사들과 윤 후보 측 인사들과 이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재발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남을 깎아내리고 이간질해 본인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모사꾼들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방금 매머드급 선대위 얘기를 했는데 영입된 인사들 중에서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는 인사도 있죠?
네, 맞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노재승 씨가 소셜미디어에 5.18을 폭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하고 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대의 규모가 크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보여주기식으로 경쟁적으로 영입이 되면서 설화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노 씨는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일률적이고 원칙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대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저희 취재 결과 윤 후보의 1호 공약은 광범위한 코로나 대책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윤 후보는 비공개 회의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코로나 민생을 강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첫 연설에서 코로나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댔습니다.
준비 중인 1호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선대위 내부 회의에서도 윤 후보는 코로나 대책을 최우선에 놓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입니다. 1호 공약으로 예정된 코로나 대책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이 핵심입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감염 발생 시설의 평수나 환기 시설 등 데이터를 활용하면 인위적인 거리 두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률적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취임 후 100일간 50조 원을 들여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난 총선 때 주장했던 코로나 예산 100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1호 공약엔 방역정책부터 코로나 이후 산업 구조 조정 방안까지 광범위한 대책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새로운 입장을 냈습니다. 성폭력으로 임신해 출산했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가정사를 들춰내는 건 폭력과 마찬가지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조동연 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젯밤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동연 교수의 경우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이제 혼외자가 부정행위나 불륜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
원치 않는 임신이었으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낳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군인 신분이라 외부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면서 결국 피해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걸로.
관련 내용을 지금 남편은 이미 알고 있고
아버지가 다르다는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재 배우자분이나 그 현재 배우자분의 부모님 모두 다 이해를 하시고
어젯밤 입장을 밝힐 때는 자녀의 동의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허위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상의를 한 끝에
개인의 가정사를 들춰내는 것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개인,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그거를 굳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거는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검찰에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소는 아이의 실명을 올린 영상을 아직도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댓글 등에서 성희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계속되는 온라인상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발언들도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조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공세적 2차 가해가 시작됐다며 양당이 책임지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4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민단체와 주민복지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려 하자 시의회는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일부 복지센터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100여 명의 복지사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곤한 이웃에 고장난 냉장고를 교체해주고 독거 노인에겐 식사를 전해줍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서울시 25곳 센터 중 9곳은 SH공사가 운영하고 나머지 16곳은 민간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 위탁 예산을 올해보다 66% 깎인 1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1억 원은 민간 주거복지센터 16곳의 운영비 3개월치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사회복지사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민간센터에 계약 기간을 내년 3개월까지만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고 한 번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사실 막막합니다. 일순간에 지금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각종 평가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해당 사업을 SH공사에게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SH의 본연의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안의 일환으로서 16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종료를 하는.
하지만 SH공사도 민간 위탁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민간센터들이 항의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사 해고 우려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삭감하기로 한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은 도시재생, 마을 사업 등 모두 100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 시의회 예결위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다시 되돌려놓는 대신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둔 서울런 안심소득 등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서울시와 시의회는 44조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 중인 병사에게 한 육군부대가 제공한 저녁 식사입니다. 밥과 김치, 김이 전부입니다. 부실하다는 말로도 모자라 보입니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부실급식 논란, 이 사진으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식판 위에 밥과 김치, 도시락용 김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제보 사진입니다. 육군 5군단 산하의 5 공병여단 격리병사에게 지난 2일 주어진 저녁 식사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몇 시간 뒤 같은 부대 관계자가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밥과 도시락용 김, 다진 고기 반찬이 보입니다. 제보자는 부실한 식사가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급식이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율배식을 하다 보니 반찬이 빨리 떨어졌다며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격리 장병들의 부실급식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선 부대의 식단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4건의 부실급식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방역을 위해 격리 장병이 늘어 부실급식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휴가 복귀자에게도 두 차례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 장병은 1일차와 8일차 두 차례 PCR 검사를 받고 열흘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문화개선대책기구가 만든 급식 개선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실종 신고된 50대 여성이 하루 만에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지내던 남성이 용의자로 붙잡혔는데 이 남성은 공범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A씨가 이 차의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딸이 어머니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주변인을 탐문한 끝에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지난 4일 인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둔 차량을 인천의 한 공영 주차장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B씨는 당시 범행을 도운 공범 C씨도 살해해 인천의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B씨와 숨진 공범 C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노렸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용카드에서 수십만 원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살해 사실만 인정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강도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여러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로 끝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가 받은 기업 협찬이 뇌물인지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가리는 사건입니다. 어떤 부분이 무혐의인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혜정 기자, 기업에서 받은 협찬이 모두 무혐의로 끝난 건 아니죠?
네, 코바나 콘텐츠의 2016년 12월 전시회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23개 기업이 협찬을 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이달로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대전고검 검사여서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남은 전시회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는 겁니까?
네, 코바나 콘텐츠의 2018년과 2019년 전시회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했던 시민단체의 주장은요. 2018년엔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이었고 또 2019년에는 총장 후보로 거론이 됐던 만큼 이 뇌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엔 10개 기업, 또 2019년엔 17개의 기업이 협찬을 했는데 당시 기업들이 윤 후보의 직책을 보고 협찬에 나섰을 거란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2016년 12월 전시회의 기업 협찬도 이게 뇌물인지 여부는 계속 수사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뇌물수수의 경우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무려 1년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는 등 진행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1년 만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만, 끝나는 혐의만 불기소한 셈인데요.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의혹에 대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네, 최근 윤석열 캠프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기업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고 홍보용 팸플릿에 협찬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면서 이 모든 전시회에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청탁을 위해서 협찬을 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네, 일부 무혐의 그리고 계속 수사하는 것도 있다는 소식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이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이 불기소 결정을 더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거짓 의혹이라며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협찬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23개 기업이 협찬을 한 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민주당은 그 시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6년 12월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윤 후보의 영향력을 보고 기업들이 협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김 씨를 소환하지 않은 점도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며 검찰을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소환 조사 없이 바로 불기소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나서 기자회견을 연 것뿐 아니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찬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뇌물이 될 수 있지만 계속 해오던 것인 만큼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을 향해 여권이 만들어낸 거짓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라고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받는다면 일단 조심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미래를 함께하려면 큰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유인하는 식인데 피해자들이 뜯긴 돈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박모 씨는 지난 10월 소개팅 앱에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채팅으로 호감을 키워가던 어느 날 여성은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 마음을 흔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미래를 함께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결혼이라는 부분을 혹시나 생각해본다면 아파트를 같이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코인 채굴 사이트에 돈을 넣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권합니다. 박 씨가 망설이자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을 확인시켜줍니다. 은행 이자의 10배 가까운 20%대였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채우고 뭐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보유율이니까 혹한 거죠.
결국 박 씨는 지난달 해당 거래소에 여러 번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과 함께 여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졌고 이자를 주겠다고 한 날짜에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 사기친 거냐? 이렇게 싸웠더니 내가 너의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다니까.
해당 거래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20명 넘는 사람이 같은 일을 당한 겁니다. 소개팅 앱이나 소셜미디어로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 이 거래소는 지금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를 권유한 외국인과 해당 거래소를 사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등 관할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파격적인 예금 금리와 캐시백을 내걸었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더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미끼용 혜택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에게 다음 달 5일부터 줄어드는 혜택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하루만 넣어도 연 2%인 예금 금리는 1억 원까지만 대중교통을 탈 때 하루 한 번 주는 캐시백은 3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편의점은 300원 그대로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줄었습니다.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보다 큰 혜택을 내걸면서 출범 전에만 17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소비자 사이에선 1억 원 넘는 예금에만 적용되는 이자 인하보단 당장 실생활에서 줄어드는 캐시백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가입을 한 건데 갑자기 그걸 바꿔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캐시백을 받는 게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그 마음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출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경영 건전성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9일 만에 정부가 정해준 대출 한도를 채우면서 대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예금 이자를 주는데 정부의 규제로 새로 대출을 못 내주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이자와 캐시백을 유지하면 손실이 커진다는 게 토스뱅크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애초 지킬 수 없는 미끼용 혜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출범할 때부터 이런 큰 혜택을 주면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세 소비자, 중산층 소비자들한테 그래도 많은 그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뭐 더 이상 뭐 주기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처럼 그 혜택을 확 빼버리는 그런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같은 수익 구조에선 연 2% 금리 대상이나 캐시백 혜택을 더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오는 11일이면 20대 청년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지 꼭 3년이 됩니다. 정부가 여전히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치는 노동자들 이야기를 어환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4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석 달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건이 일만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3주기인가? 내 아들 금방 돌아올 것 같은데.
김용균 재단을 비롯해 177개 단체로 꾸려진 추모위원회는 고 김용균 씨 3주기를 맞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약속을 지켜라.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를 향해서입니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특히 3년 전에 정부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내세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아직 그곳에서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기본조차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2인 1조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빈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곳에 제일 많이 산업재해가 일어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면서 진짜 중요한 뼈대가 다 빠져버려갖고.
추모위원회는 이번 주에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와 사진전 등을 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한번 화재가 나면 당연히 더 조심하고 대비를 할 것 같은데요. 3년 전 큰 불이 난 시장을 돌아보니 경보기는 고장나 있었고 소화기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방특별점검을 동행한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은 새벽 소방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한 건물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된 이곳은 인천의 한 수산물 집판장입니다. 신고하고 곧바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왔는데도 피해가 컸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가게 8곳을 태웠습니다.
천장 구조물이 일그러져 날카롭게 솟아있고 깨진 수족관엔 물고기 사체만 남았습니다. 냉장고는 까만 재로 뒤덮였습니다.
수족관 열선이 과열되며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초기에 좀 잡혔어야 되는데 못 잡아갖고 이 스크린 쿨러가 안 돌아가는 바람에 재난이 됐죠, 완전히.
상인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여기 10년 전에 불이 났었어요.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잖아, 복구하려면.
초기에 불길을 잡으려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
이번엔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함께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직접 점검해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열을 재고.
열이 높으면 이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백광색.
또 영업이 끝나고 냉장고 빼놓고는 전부 다 꺼놓고.
가스가 새는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사장님 이거 코드 안 꼽으셨죠?
가스가 새도 누출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예, 그렇죠.
기름을 많이 쓰는 치킨 가게엔 정작 소화기가 없습니다.
소화기 가지고 계세요?
여기 없는데. 아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찾았어요.
불이 옮겨붙기 쉬운 신발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네.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셨잖아요.
좁아가지고.
받쳐둔 소화기는 어떨까?
소화기는 언제 놔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였습니다. 실제로 작동도 안 됩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가 이 초록색에 이것처럼 가 있으면 쓸 수 있고 0으로 가 있으면 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눌러도 안 나간다는 거죠.
3년 전 대구 번개시장에서 난 불은 가게 16곳을 태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대구역까지 퍼질 정도로 큰 불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다시 가봤습니다. 소방차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예정이니.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화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소화기를 다 보였노?
화재 경보기는 작동을 안 하고.
안 하는
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이 나면 누구나 열어서 쓸 수 있어야 할 비상소화 장치함은 아예 잠겨 있습니다.
그거 한번 빼놓으십시오. 담을쇠 잠그면 안 됩니다.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분진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 지금 청소하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차단길 내리시고 폭발합니다.
지난 1일부터 소방청이 전국 시장을 점검해 안전시설이 잘 안 돼 있는 30여 곳을 바로잡았습니다.
잔악계나 불도심이란 말도 있죠.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도 점검이지만 일상적인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이상혁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300일이 지난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부에 의해서 시위대 5명의 목숨을 잃자 미얀마 시민들은 양철 냄비를 두드리면서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첫 판결을 하루 앞두고 거리에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갑자기 경적 소리가 울리더니 총소리와 함께 시위대를 향해 군 트럭이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등장한 트럭에 시위대는 피할 겨를도 없이 들이받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군부의 무력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난 2월 쿠데타 직후 양철 냄비를 두드리며 군부의 총탄에 저항했던 냄비 시위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날 미얀마 군정법원은 비공개 재판에서 구금 중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군부는 집권 여당의 지도자였던 수지 고문을 구금하고 12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이 차례로 확정될 경우 100년이 넘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뉴스데스 문의하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임시 휴업입니다. 최근 문을 연 한 슈퍼마켓이 당분간 쉰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론 평범한 슈퍼 얘기는 아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홍보 플랫폼 재명인의 슈퍼 얘기입니다. 이들이 만든 홍보물 때문인데요. 참고로 재명인의 제작진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추미애 후보 지지자들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아닌 미애로 합의를 보라거나 또 적폐를 올릴 매운 추라면 이런 패러디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솔직히 경선 때 추 후보의 이런 콘텐츠가 부러운 적이 많았다며 이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재명인의 슈퍼. 재명인 넷플릭스, 이 배경부터 적잖은 이 패러디를 예고했는데요. 정치 피로를 싹 날려버리자며 만든 재명이로 바카스, 이 자양강장제를 따라한 거죠. 또 이 후보 얼굴과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어쩐지 눈에 익은 이 상표. 이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는 문구에다 아래쪽에 있는 이 잼들, 식품업체를 패러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업체가 재명인의 측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데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됐다며 지워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처음에 이 후보 지지자들, 이 개그를 다큐로 봤냐? 더러워서 안 쓰겠다. 그러면 이 무원이, 정원이 내려가자며 경쟁회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또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명인의 측은 그럼에도 이 초기 대응이 되려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의식을 했는지 이 후보에게 누구라도 끼칠까 염려돼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휴업을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회사 측과는 서로 과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합의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회사 측에다 물어보니 과했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다며 이 기업은 정치적으로 중립인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어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지난 총선 당시 홍준표 의원은 이 홍세로이 캐릭터로 홍보를 하다 원작자의 반대로 곧바로 삭제하는 일도 있었죠. 이 패러디는 기존 유명세를 빌려다 쓰는 거라 정치인들이 선거에 쓰기 좋은 홍보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패러디물엔 원작과 원작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패러디 전에는 그들의 의사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서로서로 유쾌하게 정치 패러디를 즐기는 방법 아닐까요? 다음 브리핑, 칭찬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 폐지를 주는 할아버지가 이 길을 가다 떨어뜨린 듯 널브러진 종이들을 쭈그리가 앉아 줍고 있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재빨리 뛰어옵니다. 제 덩치만한 책가방을 메고 신발 주머니를 든 학생인데요. 여기저기 흩어진 폐지를 주워 어르신에게 건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이 뒤쪽에 세워진 리어카 앞에선 손이 닿지 않는 듯 깡총깡총 보이시죠? 이렇게 뛰어가며 폐지를 씻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온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맞고 칭찬을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별일도 아닌데 많은 관심을 받아 부끄럽다라고도 했는데요. 아니 이게 별일이 아니긴요. 아이들이 너무 대견해 보이지 않나요? 또 지난달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중학생들이 때를 지어 걸어갑니다.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위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심지어 횡단보도까지도 우르르 몰려서 움직이는데요. 이 학생들이 에워싼 건 바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입니다. 당시 돌풍이 불어 폐지가 날아가 버리자 학생들이 주워 담고 미처 담지 못한 폐지는 저 뒤에 보이죠.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당기고 뒤에서는 밀면서 그야말로 에스코트를 한 겁니다. 이런 장면을 널리 알려야겠다 생각한 부산경찰이 이 CCTV 영상을 직접 찾아서 공개를 했죠. 주로 뉴스에서는 일탈, 탈선 청소년들 소식이 많은데 모처럼 이렇게 훈훈한 사연들을 전해드리니 저도 뿌듯해지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 이런 뉴스 보면서 잠시라도 스르르 녹이시면 좋겠네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왜 잠을 자고 꿈을 꾸는가?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이 책입니다. 꿈을 사고파는 백화점을 그린 판타지 소설이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혹시 꿈을 다시 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분명 당신이 좋아했던 추억이 생각날 겁니다.
잠들어야만 방문할 수 있는 마을, 여기엔 꿈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달러구트가 운영하는 상점. 원하는 꿈을 사서 잠들고 깨어나면서 문득 설렌다면 그제서야 꿈값이 계산되는 후불제 백화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백화점이 있는 것도 꿈을 산 것도 기억 못하지만 설렘의 감정은 어렴풋이 남아 팍팍한 생활 속 힘이 됩니다.
지난밤 꿨던 꿈들은 어떤 제작자의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또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튿날 얻은 것은 또 무엇인지.
지난해 7월 나온 이 책,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희망이나 이런 걸 품고 있고 주인공이 약간 발전하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일 적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1, 2권 합해 100만 부 넘게 판매됐는데 2020년대 한국 소설에서 처음 나온 밀리언셀러입니다. 코로나 세상에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 집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이 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100만 권 넘게 팔릴 정도의 소설에선 사회의 징후가 읽히는데 3년 전 밀리언셀러는 미투 열풍을 반영한 82년생 김지영, 금융위기 때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외환위기 때는 소설 아버지처럼 부모의 따뜻함, 가족애가 위로가 필요한 독자들을 감쌌습니다.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의 독특한 이력도 눈길을 끕니다. 공대를 나와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공상하며 메모해둔 것들을 글로 엮었는데 온라인으로 모금을 하고 직접 표지 디자인을 해 정식으로 출간까지 하게 됐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꿈 이야기에 설레며 독자들은 기나긴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잠 그리고 꿈은 숨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에 신께서 곰들여 그려놓은 쉼표인 것 같아요.
JTBC 이선아입니다.
겨울 대표축제라 불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말에 예정됐던 지역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일부 축제들은 방역 패스로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매년 산천어 축제가 열렸던 강원도 화천천입니다. 출입을 막는 현수막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 준비로 바쁠 때지만 화천 시내와 시장도 텅 비어 있기만 합니다. 화천군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 우려로 올겨울 산천어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천어 축제 개최가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도움되는 축제인 것만큼은 확실하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히는 산천어축제는 10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천군은 미리 준비한 90톤 규모의 산천어를 가공식품 등으로 만들어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취소가 됐다니까 또 망연자실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죠. 본의 아니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산천어뿐만 아니라 태백산 눈축제, 강릉 해맞이 축제 등 겨울 주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뭐 전멸 상태죠. 저도 뭐 사업장을 하고 있지만 거의 그냥 체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북 포항의 호미곶 해맞이 축제는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진주 남강 유등축제의 경우 방역 패스를 도입해 2년 만에 축제를 열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오늘 민심 워크맨은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문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뽑겠다, 물가 좀 안정시켜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민심이 있는 곳엔 민심 워크맨! 오늘의 장소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좁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밥상이.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 멸치 값은 한 20% 정도 올랐죠. 통값도 한 10% 정도 올랐어. 지금 안 올랐는 게 없어요. 정말 일 없는 사람들 위해서 좀 많이 좀 힘써주면은.
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도 네.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벽하군.
반찬 3개에 10,000원입니다.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20대 대선은? 20대 대선은? 20대 대선은?
나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큰 시장만 와가지고 보고 뭐 얼굴만 알려고 가고 이거는 알아가 봅니다. 작은 시장 같은 데도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뭐.
기업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 젊은이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야만 임시 뭐 일자리 뭐 6개월짜리, 한 달짜리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손자들을 위해서 월급도 쑥 올라가면 좋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은 다 올라가죠.
하나에 얼마예요? 20대 대선은?
대구라고 무조건 뭐 국민이 전라도라고 무조건 민주당 그래야 그러면 안 되나? 당 고집하고 사람 보고 인물 보고 정책 보고
공정한 세상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나는 왜 내 애들한테 저렇게 못해줄까 그런 생각도 없다
산업도 마찬가지
네, 근데
저어야 되죠
오 신기하다
와 달인이시다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청년들이 정책과 경제 상황을 위해서 이제 더 나은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펼칠 사람을 선택하는
네 오늘의 민심 정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민심 요거 뽑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민심은 따단 나에게 제20대 대선은 물가가 안정된 나라다
채소 같은 거 과일 가격도 많이 오르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되든 물가만 좀 안정시켜주면 좋겠어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민심을 들어봤는데 정작 정치 얘기보다는 물가 안정, 경제 살려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서민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대선 주자들도 정쟁보단 경제 정책 골똘히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민심정상 끝!
손흥민 선수가 오늘 토트넘을 흔든 4개의 장면들입니다. 도움을 기록한 뒤에 직접 골도 넣어서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특별한 세리머니와 팬서비스까지 보여주면서 팀의 스타로서도 완벽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나선 경기.
토트넘이 터뜨린 세 골엔 모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터진 팀의 첫 골은 재치 있는 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우라는 자신의 패스를 손흥민이 짧은 터치로 되돌려주자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간결한 패스로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골도 손흥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을 데이비스가 떨궈 놓자 산체스가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32분엔 직접 골도 터뜨렸습니다. 상대 수비와 골키퍼까지 5명이 막아선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하고 타이밍을 조절해 추가 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선 폭발적인 스피드로 달려 골을 만들더니 오늘은 반대로 한 박자 늦게 정교하게 차 골로 연결한 겁니다. 세 골에 직접 관여한 경기였지만 사실 팬들이 즐거워한 건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 오늘도 손흥민은 카메라를 향해 거미줄을 쏘는 동작을 보여줬는데 구단이 최고라 꼽은 이 장면에 대해 손흥민은 약속했던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썼습니다. 골과 도움을 더해 두 자릿수 기록을 만들면서 팀의 3연승을 이끈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골대 뒤 관중석으로 찾아가 어린이 팬에게 자신의 유니폼을 건네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린이 팬은 감격한 듯 엄마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는데 도움과 골, 세리머니와 멋진 팬서비스까지 추운 주말 경기장을 찾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덕에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3점 슛은 시원하지만 보통 3번에 한 번 골로 성공하는 만큼 쉽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 미 프로농구 NBA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슛에 승부를 겁니다. 하프라인 근처에 로고를 밟고 던지는 장거리 슛, 로고샷입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코트가 아닌 관중석 뒤에서 쏜 샷도 들어가는 스테픈 커리.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3초밖에 남지 않은 시간, 3명의 선수가 달려드는데도 3점 슛을 꽂아넣습니다. 상대 포포비치 감독은 화가 나고 슛을 성공한 커리는 웃고 맙니다. 림에 들어가면 모두를 놀라게 하는 슛은 사실 커리하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한데 골대 밑에 화려한 덩크로 기억되는 NBA 선수들도 요즘엔 골대 밖으로 나와 시원한 3점 슛을 터뜨립니다. 코트 중앙에 그려진 로고를 밟고 던져 로고샷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3점 슛은 보통 골대에서 11m 넘는 곳에서 날아옵니다.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시도가 늘었는데 10번 던져 1번 넣던 성공률도 2배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낮은 성공률이지만 들어간 순간 경기의 흐름을 바꿔냅니다. 뜻밖의 행운만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넓은 공간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골을 선물합니다. 로고샷을 잘 넣는 선수가 있다면 상대 선수들은 나와서 막아야 하는데 이때 골밑이 비는 겁니다. 두 번 쏴서 한 번 들어가는 2점 슛보다 세 번 쏴서 한 번 들어가는 3점 슛은 기대할 수 있는 득점은 더 낮지만 최근 NBA에선 전술의 하나로 평균 10번 중 4번은 3점 슛으로 림을 노립니다. 신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던진다 해서 헤일 메리라 불리기도 했던 슛은 이젠 승부를 뒤바꾸는 이유 있는 샷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시속 250km 넘는 스피드로 달리는 경주차들 사이로 아무 일 없다는 듯 느릿느릿 도로를 건넙니다. 바늘 두더지의 용감한 횡단에 위험을 알리는 노란 깃발이 펄럭였고 한껏 속력을 냈던 자동차들도 급하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Oh my goodness, this is the replay of the Echidna. Cutting and Macaulay Jones. Oh, well done. What a great presence of mind and also Kasor. Wow. Whoa. Seeker. Reason for a safety car. There's an Echidna on the edge of the racetrack, which we've got to look after. We've seen kangaroos, horses, so we need to get these cars under control. And Mark Scape just took a compulsory stop of his own, and it always happens when you jump out of the comp box. So this is going to change the game from the fuel question mark. Oh, did he find a gap?
절기상 대설인 내일은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5mm가량의 비가 오는 가운데 강원 산지엔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